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오늘 8월 21일 연중 제20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느님 말씀을 먼저 성찰하고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두 부분을 좀 특별히 성찰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 독서 말씀이 이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 11장 36절의 말씀인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말씀을 특별히 성찰하는 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때문입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알려진 것처럼 이제 생태 회칙이거든요. 그리고 제 1장에서는 우리 공동의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의 집, 그 집에는 당연히 식구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식구 하면은 이제 사람, 그 입구자를 써서 사람만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숙하죠. 그것이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좀 일탈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는 배경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회칙에서 그 식구 성원,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은 사람만 해당하지 않고, 그 첫 번째 1장의 1번은 이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이제 특히 기후 변화 내지는 대기 오염을 주로 다루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땅에서는 이제 자원의 고갈과 특히 물의 문제, 특히 물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음용수의 문제, 마실 물의 문제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하늘에 어떤 우리가 공기가 있다면 땅에는 물이 있고, 근데 생물,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이 공기와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면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식물과 동물의 어떤 그 멸절의 위기, 멸종의 위기라고 흔히 그러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에 가서 이제 사람들, 지구에 한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함이 상당한 수준의 그 인구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함 혹은 품위 있는 삶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서 삶의 질이 추락했다는 점, 그리고 같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가, 튼튼한가에 따라서 삶의 어떤 그 질이 좌우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그 공동체의 어떤 해체 현상이라 할까요? 그 공동선의 어떤 추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의 집을 돌볼 책임 내지는 책무가 있는 사람과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형국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일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집에는 식구가 여태까지는 사람만을 해당을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회칙에서는 만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우리 가족, 땅도 우리 가족,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생물도 우리 가족, 사람도 우리 가족,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유기적 집합체인 사회도 우리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 성원이 따지고 보면은 좀 우리가 수를 한번 헤어리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묻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다섯 가족 성원이 있는 거야, 이 집에. 근데 이 다섯 그 가족 성원이 삶의 질이 또 처지가 정말로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한 집에 다섯 성원이 살고 있는데 다섯 성원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프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찬미받으소서 1장에서 그렇게 뼈아프게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영성적 어떤 그 태도의 근간에 바로 오늘 말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 가야 할 그 하늘이 내 식구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땅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 동물과 식물들도 힘겨워하는 것이고 또는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다고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물론 이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를 이제 원용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영성을 다룰 때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만물이 하느님의 가족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물이 한 몸이 되어서 말하자면 완성의 그날 하느님을 향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뭐 사회적인 어떤 언어를 말하면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그리고 뭐 그 인용의 대목에서 이제 떼야르드 샤르댕의 영성을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오로의 말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오늘날 사회교리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생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또는 조화로운 이 코스모스 그리고 그 코스모스를 잘 가꾸고 돌봐야 될 사람들의 어떤 책무를 통한 그 고결함 한번 성찰하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는 그 아름답고 조화로울 이 만물이 지금 어떻게 사람들의 무책임과 혹은 무관심으로 이게 위협을 받고 있는가도 뼈아프게 성찰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유사한 맥락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잖아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너의 신심이 깊어서 너의 뭐 지혜가 출중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하느님의 주도성이라 그러죠. 하느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내민 손을 잡을 것. 근데 그 잡게 해주는 그 발원지도 역시 하느님이라는 거죠. 신망애라고 흔히 말하죠. 삼덕성이라고 말하고 복음삼덕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복음삼덕은 이제 다른 또 원형으로 뭐 청빙과 순명을 이제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 베드로를 두고 말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를 이제 우리 교우들도 그럴 수 있고 또 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교회는 사람들의 거기다가 좀 더 수식을 붙이면 뜻이 맞는 사람들의 또 하나 더 붙이자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의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다라고 보는 시각을 한번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냐 하느님의 교회냐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작동하는 또 안에 그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든가 메커니즘이 절대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회다. 사람들 뜻이 맞는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한 하나의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다. 사람들의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은 사람들의 일종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서 그거대로 그 공동체가 작동하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느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식 또는 인식이 확고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론을 내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 혹은 완전한 어떤 그 마지막 매조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100명이 모여서 뭐 지혜를 모으고 또 이성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쳐요. 100명 전부다. 그리고 100명 전부다가 그것에 다 고개를 수긍했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 혹은 그리스도의 뜻하고는 상응하지 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느님의 교회인가와 사람들의 교회인가에는 비록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같을지 몰라도 누가 주인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자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구에 어떤 본당에서 뭐 현실적으로 보죠. 본당 신부님과 뭐 또는 거기에 수도자들과 또 사목위원들과 그리고 또 보통 뭐 사목회를 구성하는 내에서 이제 구역과 반이 있으니까 전체를 얼추 보면 한 뭐 100명 내지 150명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정말로 내년도 2027년도 우리 본당의 사목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하자 그런 걸 보통 워크숍 이런 걸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교구 차원도 있고 지구 차원도 있고 본당 차원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천주교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당 차원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할까 정했다고 할 때 그게 한번 그렇게 결정한 어떤 큰 사목의 방향 뭐 하나 그 방향에 맞는 어떤 그 뭐 목적 목표라고 하겠죠 실천 어떤 목표 이걸 한 두 개 정도 할 때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뜻 하느님의 뜻에 맞느냐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판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다 마치 그 작은 실개천이 줄기 강줄기로 모이는 것처럼 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중간에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다 뭐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뭐 본당 전체를 대표해서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뭐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토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한 다음에 결정한 몇 가지 사안이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또는 신약성경만 제안하더라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신약성경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른바 신약성경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한 제1대 혹은 초대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이고 삶의 지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뭐 네복음서와 그리고 서간과 어떤 뭐 행전 같은 거 다 통틀어서 말이죠. 거기에 일관된 그리고 변함없는 그리고 손상되지 않는 너무나 또렷한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도 그렇고 사도들의 행적도 그렇고 또는 바오로 사도의 신앙 고백에도 그렇고 사람 특히 힘없고 약하고 고통스럽고 약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정말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은 이 메시지는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분명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 신앙인의 삶은 형편이 어떻든 시대적, 지역적 조건이 어떻든 반드시 이 분명한 메시지, 힘없고 약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한번 2000년대로 돌아보면 우리 본당 공동체, 우리 교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무리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수기를 해서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의 사목 목표로 이것을 우리의 사목 지침으로 삼았다 할 때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뜻을 모았고 또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수긍할 만한 그래서 1000명이면 천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예수님 그리고 첫 신앙 공동체의 정말 이웃에 대한 그 특히 힘없고 약한 이웃에 대한 헌신을 담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인 그 합의는 그리스도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일반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집단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손해보는 집단인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회피하고 이익 보는 것을 도모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사회교리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교회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에서 제1장에서 제 말한 교회의 신비예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성부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창립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느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을 모아서 조직한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뭐 겉으로 드러내는 양식은 그렇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과연 몸집부터 생각부터 합의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느냐가 반드시 거울처럼 비춰봐야 될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를 들을게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입니다. 석소영이 부르겠습니다. 석소용의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였습니다. 오늘 연중제 20일 주일을 보내면서 로마서 말씀 그리고 마태오 복음서 말씀을 먼저 성찰했습니다. 하느님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겉으로 보아서는 형식은 뭐 또는 표현은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전혀 다를 수 있다. 100명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합리적으로 숙의해서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해야 되고 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복음의 메시지에 접근하려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말씀은 이제 분명한 메시지는 그 가난한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다함 없는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교회의 활동이나 논의나 구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또 하나 좀 꼽자면은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그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일치라는 게 하나가 있죠. 뭐 그 일치 때문에 뭐 친교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사회적인 여러 다양한 생각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이제 물론 회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의 다양한 표현 양식 정도로 해서 서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일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보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프란치스코, 아니, 레오 14세 교황의 위대한 인류. 그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벌써 두 차례 정도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주교회의에서 번역해서 공식적으로 출판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은 요 앞에 그 책방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위대한 인류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네 번에 걸쳐서 신부님들의 그 회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평화 TV에서는 마련을 했더라고요. 벌써 두 번은 지나간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평화 TV의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대한 인류일지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회칙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 보시면 꼭 위대한 인류라는 그런 집합명사일 수도 있지만 그 AI 기술 시대거든요. AI 그러니까 거기서 I가 intelligence 우리말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intelligence는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건 artificial 말하면 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비인격 지능 이렇게 좀 이렇게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10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회칙도 그렇고 human person 인격의 한 고유한 모습인 intelligence와 그 intelligence 인간의 intelligence 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기능으로서의 intelligence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을 이 문헌에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인격 지능, 그 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능의 기능, 뭐 셈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데이터를 모아서 나열한다든지 분석 이런 거는 탁월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지능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또 인간의 지능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 세계와의 접촉해서 어떤 감정이 있고 감정에 반응을 하고 또는 거기서 뭐 인격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작용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능은 인간의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들은 역할들은 인간 지능이 수행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좀 구별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이미 그 용어 자체가 일반화돼 버렸기 때문에 쉽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을 보더라도 위대한 인류에서 인류라는 그 집합명사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기계 앞에서 또는 기술 앞에서 또는 AI 기술 앞에서 인류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특히 AI의 I가 인텔리전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성, 휴먼 퍼슨의 인간다움 그래서 인간성이라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말하죠. 인간성이 왜 그래 할 때 인간성은 굉장히 종합적인 수많은 구성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Magnificat을 갖다 고결한 인성은 참 고결하다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뭐 숭고한 혹은 고결한 또는 인성 또는 인간성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쭉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그 맥락을 고려하자면 어쨌든 그 회칙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35년 전 그러니까 레오 13세 교황의 1891년에 새로운 사태의 그 공포의 135주년을 해서 기념해서 나온 회칙이거든요. 레오 14세께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로서 AI 기술의 출현과 성행을 일단 인정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산업의 영역, 군사의 영역, 사회의 영역 또는 매스컴의 영역에 이미 AI 기술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횡행하고 있다, 유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현상입니다. 현실인 거죠. 그런 그 전국에서 인간다움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다루는 거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는 이 AI 기술 더하기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혁명 불과 뭐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이 쓰이는 말이 정보통신혁명과 운송수단의 뭐 놀라운 발전 때문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문명이라든가 세상을 이제 성찰하는 책들에 거의 빠짐없는 구절이 그거였거든요. 정보통신혁명 더하기 그 운송수단의 획기적인 발전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전혀 그러니까 지구의 얼굴을 바꿨다 그랬거든요. 표현하자면 Face of the Earth 해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불과 10년도 안 15년도 안 돼가지고 AI 기술 더하기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아예 이제는 마루 마당 그러니까 하나의 마당이 돼버렸는데 그 위에 디지털 및 AI 기술들이 그 앞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 무대 안에 오히려 사람과 사회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뭐 비판적인 성찰도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회칙에서 이제 지난주에서는 이제 제 1장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 그 AI 기술들의 정확하게는 AI 기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기술들의 출현과 성행과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그 세계. 이 세계에서 과연 이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1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처음에 제목이 이런 거거든요. 복음에 충실한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제목은 1장의 제목은 복음에 충실한 역동적 접근. 그럼 그 역동적 접근, 그 다이나믹 어프로치인데 역동적 접근은 누가잖아요. 누가 후 누가 접근한다는 건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작이니까 누가 접근하는가 할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충실하여 복음에 충실한 하여 이 역사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그 1장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였는데 지난주에는 이 교회는 인간 역사를 휴먼 히스토리를 관통하여 순례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이게 직역을 한 겁니다. 영어를. 그러니까 우리말 쉽게 표현하면 역사를 여행하는 역사의 여정 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치사 이 회칙은 레오 교황께서는 이제 미국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집필을 하셨어요. 다른 회칙들은 주로 라틴 말을 공식으로 놓고 영어 풀어 다른 말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것도 같이 공식으로 내놓는데 이 라틴 말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좋지가 않아서 스루 THROUGH 그러니까 on은 위잖아요. 이는 아니고 upper는 위로고 그다음에 down은 아래 이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점 또는 정지 위치를 말하는 건데 스루는 동작을 전제하죠. 이렇게 관통하다, 나아가다, 뚫고 나아가다 할 때 뚫을 수로 THROUGH를 쓰잖아요. 그래서 인간 역사를 관통하여 여행하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교회예요.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와 인간 역사의 관계, 인간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 위에서 같이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관통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2차 바트칸 공의회의 그 교회론을 전제로 합니다. 그 교회는 인류의 역사를 순례하여 나아가면서 하느님께나 하느님 나라 천상의 하느님 나라에 가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교회라는 관점을 넘어서 그 안에서 역사는 계속 진행하잖아요. 역사의 무대로 치거든요.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의 앞에는 역사의 무대라 그러더니 역사의 무대에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는 역사의 무대는 당연히 시간이 있고 공간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합류해서 거기서 같이 움직이고 춤추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의 임무 또는 교회의 역할 또는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상 안에 교회의 임무, 그러니까 원어브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또는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주죠. 예수님의 그 강생도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온 거고 부활도 역사를 관통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 추루가 가지고 있는 그 함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 1장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도 세상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을 막 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누룩도 반죽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변화시키고 그 누룩을 막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강생 사건, 부활 사건도 역사의 무대를 그냥 관통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고 그 대신에 그것을 그냥 역사의 무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역사의 무대가 그 관통하는 예수님의 강생과 부활, 역사의 무대 안에서 말하자면 기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빛과 소금과 누룩에 거기서 맞춰서 말하자면은 변형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칙의 일장에서는 교회는 역사, 인간 역사,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순례하고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개의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럼 교회의 어떤 말하자면 본성 또는 역할을 말할 때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아요. 대화,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의 식별인데, 우리말 번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혼자서 독단적으로 임의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 구별한 식별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한다 할 때와 그게 이제 쉐어라고 영어를 쓰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눈다 하고 우리말로 이제 나눈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대신에 예를 들어 우리가 쉐어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 한 대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예요. 누구 거냐 할 때 그걸 따지지 않아요. 사용자 관점인 거예요. 이 차는 주변에 서로 합의한 사람들이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나눈다, 쪼갠다, 나눈다라는 게 뭐랄까 이게 디바이드 한다가 아니고 공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상으로는 이게 그 쉐어라는 용어를 따로 구별해서 써요. 나누기 하는 거는 이제 나눠준다, 디스트리뷰트잖아요. 분배정의 할 때, 공평하게 나눈다. 근데 그 나눈다가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되는 것 중에 하나가 쉐어링이거든요. 근데 1장에서는 이 교회는 첫째로는 세상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바티칸의 교회 현장에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식별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할때 그냥 임의로 단독으로 결정해 버리고 확인해 버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그 토론이라든가 논쟁하고는 다르죠. 대화의 기본 조건은 경청이라는 게 먼저 있고 또 경청과 함께 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너와 나 사이에 나누는 그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공유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 상대주의하고는 결을 달리하죠. 서로 달라.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데 다른 그것을 포괄하는 포용하는 높은 수준의 무엇이 있음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의견은 A고 너의 의견은 B지만 이 A와 B를 포용하는 또는 포괄하는 또는 비추는 C의 무엇이 있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그럴 때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양보가 가능하고 그럴 때 양보하더라도 억울하지 않고 그럴 때내 뜻대로 했다든지 내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든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 앞에 겸손하다는 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하고 대화를 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사회 교리는 바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축적된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사물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사회 교리는 세상과 나누는 대화의 언어. 뭐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 전문가예요. 그럼 교회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대화를 할때 하느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성령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하면 그분은 그 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공동의 언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말만 하는 사람과 영어만 하는 사람 사이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하는 요새는 뭐 번역기나 통역기가 등장하지만 중간에 그 매개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려면 언어가 같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언어도 가운데 특히 한쪽에서는 종교의 언어만 쓰고 한쪽에서는 경제 언어만 쓰면 소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교리는 경제 학자가 말을 해도 될 만한 용어와 언어와 서술 양식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다만 교회의 근거는 그 안에 윤리 도덕, 하느님의 지혜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과 또 하느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과 행복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 행복은 신앙 관점에서 행복은 다를 수 있고 경제 관점에서의 행복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적어도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만큼 된 이 언어가 행복이라는 언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웰빙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말의 우리나라의 문맥에서 웰빙은 좀 서구의 개인주의적 어떤 맥락에서 웰빙으로 이렇게 전환돼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고 싶은 참다운 의미의 웰빙하고 참된 삶하고 우리 사회 일반에서 쓴 웰빙은 용어는 같으나 안에서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웰빙이라는 공동의 언어를 놓고 그 웰빙이라는 그 언어의 용어에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용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교리가 소셜 독트린이 이 회칙에서는 그렇다라고 일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사회교리는 복음에 충실한 역동적인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 역동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 안을 관통해서 사람들하고 세상과 대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1장에서 첫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교리의 뭐 말하자면 뭐 역사라고 할까요?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회교리 역사를 이 회칙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뭐랄까 공부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요 부분 1장의 두 번째 파트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잘 정돈하면 그걸 왜 뭐 혹시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노트 필기, 노트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교과서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럴까요? 박스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형광펜 치고 나면 이제 아주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요즘으로 말하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아주 좋게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 때부터 최근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 때까지 이 사회교리가 어떻게 발전했고 각 시대별로 어떤 것이 주안점이었고 그 주안점이 오늘날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형식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오 교황 때, 그다음에 공의회 때, 그다음에 공의회 이후 이렇게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그 구조가 같아요. 레오 교황 때 뭐가 중심이었고 뭐가 현안이었고 거기서 사회교리는 무엇을 말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는 거기다 하나 덧붙일 때는 AI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성찰할 거리가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 네 개 정도의 엘레멘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괜찮으면 이 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은 사회교리 전반적인 내용을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레오 13세 교황이 이해한 14세 교황이 이해하는 사회교리의 역사 1장의 두 번째 파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요. 박우곤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만으로 함께 듣고요. 또 환절기가 될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아침 저녁에 또 약간 기온차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